이준영의 보물상자. 그건 뭐 바쁜 일 때문에 아름다운 당신 얘기를 못 듣다가 오랜만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보물상자가 있나요? 하는 문자를 주시는데, 예,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잠시 쉬긴 했지만 아직까지 보물상자는 건재하고 그 안에 보물은 무궁무진 쌓여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무궁무진하죠?
음악에 관한 무궁무진하니까요.
예. 음악의 양을 어느 만큼으로 보세요?
헤아릴 수 없지 않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음악, 그런 것 같아요.
얘는 예. 뭐 악보만 있는 것이 그것도 방대하지만 네네. 구전도 있고 즉흥도 그렇죠? 있고
예. 예. 음악은 정말 누구도 네. 내가 음악을 알고 있지라고 네.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참 방대한 양이고 네. 파고 들어가면 뭐 깊은 세계가 있어서 네. 우리는 그저 즐기는 게 최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그렇습니다.
자, 음악을 즐기기에 이준영의 보물상자는 정말 보물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아, 오늘은요 우리가 흔히 들으면서도 가끔씩 저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고 나는 바로 이 작품 번호 이야기를 좀
작품 번호
예,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뭐 방송에 음악 소개하면서 작품 번호를 거의 말씀을 드리고 네. 어떤 경우에는 이 곡을 이해하는데 작품 번호가 좀 번거롭겠다, 네. 어렵다고 느끼겠다 할 때는 빼곤 하는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작품 번호가 꼭 필수로 제가 소개해야 될 목록일까요? 어렵습니까?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곡에 따라.
그렇죠.
가령 뭐 예를 들어 뭐 베토벤 귀향곡 5번 할 때는 굳이 그렇죠. 작품 번호를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예, 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 근데 뭐 비발디 협주곡 G장조 할 때는 네네. 작품 번호가 없으면 같은 곡이 너무 많죠.
아, 그러니까
뭐 작품 번호 뭐 3번에 뭐 몇 번째 곡 이런 네네. 식으로 얘기할 그러네요.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바흐 작품 같은 경우에도 네. 그 변주곡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작품 번호를 얘기하지 않으면 혼돈하는 수가 있기는 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어떤 위대한 작곡가들이 있었고 그 위대한 작곡가들의 음악을 또 고마운 분들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예. 어느 분 얘기부터 할까요?
예, 작품 번호라는 개념 자체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흔히 오푸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예.
오푸스는 작품 혹은 뭐 글로 작업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네네. 단어인데 예, 여기 오푸스의 복수형이 오페라예요.
오페라.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오푸스 거기 N이 들어간 뭐예요? 오페른?
그건 독일 말이죠.
오페른. 아, 갑자기 오페른이 네. 아 그거니까 네. 그저 오페라에서 예 그렇군요.
네. 이 오푸스라는 말은 예전부터 쓰였는데 네. 사실은 오푸스 마그눔이라는 말의 준말처럼 쓰였어요. 아, 그 말은 걸작이라는 뜻입니다.
마그눔.
그래서 모든 작품을 다 오푸스에 넣지 않고 자기가 진짜 세상에 공표할 수 있는 나의 대표작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오푸스를 네네. 붙여서 발표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크 시대까지는 그런 관습이 많아서 작곡가들이 오푸스를 붙인 작품을 많이 내지 않았습니다.
음흠.
가령 비발디는 오푸스 작품 번호가 붙은 것이 12개밖에 없죠.
네네.
바흐는 생전에 출판한 작품이 20개가 채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네.
이 오푸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아. 의미가 있었어요.
만약에 바흐 같은 경우에 오푸스 넘버가 지금 1,080개 정도 되나요?
오푸스 넘버가 아니라 이제 바흐 작품 바흐 작품 번호, 바흐 베르크
아, 그렇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하나의 곡마다 제목을 네. 붙이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당시에는 아직 그런 관습은 없었죠.
그런 게 없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면 작곡가 바흐 같은 경우 작품을 썼어요.
네.
그러면 거기다가 뭐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작품 번호를?
작품 번호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바흐가
그래서 오푸스 1번이라고 발표한 작품은 바로 클라비오 위붕이 처음입니다.
네네.
클라비오 위붕은 4부까지 나오게 되죠.
예.
1부가 유명한 파르티타, 2부가 이탈리아 합주곡과 프랑스풍 모음곡, 서곡.
네네.
3부가 독일 오르간 미사, 4부가 골트베르크 변주곡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바흐가 얘기하는 작품 번호와 바흐 작품 번호는 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바흐가 이 클라비오 위붕은 내가 진짜 이제 건반 음악에서 어떤 체계를 확실히 세워서
네네.
세상에 발표하겠다는 결심을 품고 자기가 건반 음악의 모든 양식과 전통을 다 포괄한 것을 1, 2, 3, 4부로 다 다른 형식으로 내면서
네네.
내가 모든 건반 음악을 다 섭렵했다는 것을 선언한 건데요. 이 클라비오 위붕 1권이 바로 파르티타 6곡인데 1926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흔이 넘어서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 오푸스라는 번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바흐는 41살 때 바로 이 클라비오 위붕 1번 파르티타 1번을 출판하면서 드디어 건반 작곡가로서 세상에 어떤 네네. 선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나요? 바흐가 정말 많은 곡을 작곡을 했는데 그것은 대부분 이 교회나 또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한 곡이니까 그냥 일과성으로 작곡을 해서 사용하고 그냥 복원하는 정도인데 작품 번호를 붙이는 것은
네.
이것은 앞으로 나의 역사적으로 내 사후에도 남길 작품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 포함이 될까요?
포함이 되죠. 다만 바흐는 작품을 하면은 그냥 보관하진 않았어요. 바흐는 끊임없이 갈고 다듬고 완성하는 스타일. 당시로서는 매우 드문 그런
연주 후에도
예.
네.
바로 바흐의 작품 번호 1번이죠. 클라비오 위붕 1권 파르티타 1번 가운데서 이제 서주죠. 프렐리디움 그다음에 알르망드 두 곡을 언드라스 시프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클라비오 위붕 1권 가운데 파르티타 1번 가운데 알라망드와 플레디움이요? 플레디움?
네, 프렐리디움.
프렐리디움? 프렐리디움은 라틴어 같은데요.
이탈리아 말이죠.
그 디움 예. 들어가면 라틴어 아닌가요?
라틴어에서 온 이탈리아 말이겠죠. 예.
어떤 뜻이에요?
프렐류드란 말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안드라스 시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그 바흐 작품 번호는 그럼 언제 탄생이 되나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 좀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제가 지금부터는 네. 자, 다음 순서는 뭔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맨 처음엔 출판하는 작품만 오푸스라는 번호를 붙이는 것이
네.
19세기 중후반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실제 작품과 오푸스 번호가 붙은 작품하고 좀 괴리가 생기죠.
네네.
그래서 그걸 이제 정리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바흐 작품 번호니 또 쾌헬 번호니 도이치 예, 번호니 예. 썰 번호니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사실 오푸스 작품 번호만으로는 작가의 작품 작곡가의 작품을 다 살펴보기가 힘들고
네네.
때로는 매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작곡가 사실은 드보르작이에요.
아, 그래요?
예. 드보르작은 작품 번호가 굉장히 엉켜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체코에서 출판한 작품, 또 영국에서 출판한 작품, 독일에서 출판한 작품이 다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 작품을 출판할 때, 이제 짐록이라는 유명한 출판업자가
네네네.
출판했는데, 작품 번호가 너무 앞순 번호면 예를 들어 뭐 5번, 3번, 9번 이러면은 너무 신인같이 보일까 봐 일부러 뒷번호부터 출판을
네네네.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엉켜버립니다.
아하.
그래서 드보르작 같은 경우에 가령 작품 번호 12번은 작품 번호 12번이 붙은 곡이 다섯 곡이나 돼요. 그리고 신세계 교향곡 같은 곡이 지금은 9번이라고 흔히 부르지만 네네네. 처음에 출판됐을 때는 5번으로 출판됐어요.
교향곡 5번으로.
예. 그 나중에 8번이 됐다가
네네.
또 9번이 되는데
아, 그렇군요.
작품이 굉장히 엉켜 있어서 이 오푸스만으로 정리하기에는 드보르작 같은 작곡가는
네네.
할 수가 없죠.
그렇군요. 음악을 정리해서 보다 보면 그렇게 좀 혼돈되는 경우가 있는데 드보르작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힘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작품을 정리한 그 자신만의 번호를 만들게 되죠.
네네.
드보로작 같은 경우에는 브루크하우저라는 체코 음악학자 겸 작곡가가 그런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실 보편 작품 번호보다 사실은 이걸 더 많이 쓰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드보로작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브루크하우저 B라고 이제 쓰게 되는데 네네. 이 B 번호가 없으면 사실은 작품을 살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다시 바흐로 돌아가서 아직도 안 돌아가요?
바흐는 작품 그 한 곡 더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예, 예. 네, 바로 작품 번호 12가 붙은 다섯 곡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날은 12의 대표 자격을 얻은 현악 사진주 6번 A단조 가운데서 포크 아다지오 들려드릴게요. 예. 바로 드보르작이 막 결혼하고 가장 인생에서 행복하던 시절에 나온 작품입니다. 판호아 카르텟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드보르자크의 현악사중주 6번 A단조 작품 번호 12번입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 악장 포코 아다지오를 파노하 콰르테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결정이 된 거죠. 12번으로.
네.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 가장 마지막에 12번이 되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출판 뭐 출판 업자라고들 얘기하는데
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프스 넘버 작품 번호가 매겨진 경우가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19세기 중반까지는 그렇죠.
아, 그 후에는?
예, 20세기부터는 출판에 상관없이 오프스 번호를 붙이는 그 관습이 또 보편화됐어요.
작곡가가 예. 스스로?
그러니까 오프스라는 말의 뜻, 그 의미도 시대에 따라 계속 달라졌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자, 그 다음 얘기는요?
예. 근데 이렇게 작품 번호가 하나만 권위 있는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네네.
때에 따라서는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 사람 저 사람 아니죠? 예. 이분 저분이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연히 그 관계 없이 각자 정리한 게 발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앞 사람 누군가 정리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다시 하겠다 이렇게 되나요?
둘 다 있는데 후자가 압도적으로 많죠.
아, 그래요?
예, 맨 처음에 선구자가 누가 나서서 정리를 했는데. 아, 뒷사람 후배가 보기에 이건 아니다.
못마땅하다.
예, 왜냐하면 시대 흐르면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발견이 예, 예. 있을 수 있고 하면서 내가 새로 하겠다.
네네.
그래서 이제 어느 한 개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가지면 좋은데 때에 따라서는
고만고만해.
예, 두세 가지가 혼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쇼팽이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쇼팽은 그 작품 번호 정리한 것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네네.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요?
예, 뭐 크로민스키니 뭐 이런 여러 폴란드와 또 네네. 여러 나라의 음악학자들이 정리한 번호가 있어서 아직까지도 합의를 사실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녹턴 번호는 누가 정리한 거예요?
다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 이제 오퍼스 9-1, 번호죠.
9-1 그거는?
그건 오퍼스 번호예요.
그냥 오퍼스 번호고.
쇼팽 생전에.
아, 네,
그런데 문제는.
출판사에 의한.
네네.
네네.
근데 이제 쇼팽은 출판하지 않은 작품도 많고.
있었죠. 예.
심지어 지금까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작품도 있고.
네네.
그래서 이 오퍼스 번호로는 시대 순이 맞지 않고 작품을 다 그 아우를 수도 없어서
예.
새로운 작품 번호가 필요하긴 한데 현재로서는 좀 혼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만
이준영 씨가 할 일이 많이 남았네요.
최근에는 크로민스키라는 그 폴란드 음악학자가 만든 번호가 조금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네.
사실은 쇼팽 작품 번호는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
새로운 에디션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흘러야
아,
뭐 퀘헬, 도이치 같이 누구나 알고 있는 번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한편 스카를라티도 그런 경우인데요. 스카를라티는 흔히 쓰이는 번호가 세 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커크 퍼트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가가 만든 네. K번호가 있고 네네. 이탈리아의 롱고라는 음악학자 만든 롱고번호 L번호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페스텔리라는 사람이 만든 P번호가 있는데 네네. 이게 가장 흥미로운 게 제가 어렸을 때 꼬마 시절에만 해도 L번호가 많이 쓰였어요.
아, 네네. 네.
지금은 역전이 돼서 K번호를 더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아마 더 정리가 잘 돼 있다는... 그러니까 롱고 번호, L 번호가 사람들이 기존에 많이 썼던 익숙함과 K 번호에 좀 더 정확함이 경쟁하다가 점차 K 번호가 이제 우세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넘버링 하는데 정확하다는 개념이 뭐예요?
연대순이죠.
연대순으로. 예. 그러니까 정리는 곧 연대순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연대순으로 정리하는 텐데. 방법이 있고 장르순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죠.
네네. 대부분 예. 뭐 우리가 접하기 쉬운 거는 연대순이겠군요.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네. 말씀하신 바흐 작품 번호는 장르순이고
네네.
모차르트의 쾌헬 번호는 연대순이죠. 네네. 예, 그게 좀 다르죠.
자, 스칼라티의 곡을 한 곡 들어볼까요?
예, 스칼라티의 건반스나타 D장조인데요. 커크 퍼트리 K번호로는 119번인데 L번호로는 415번이고 P번호로는 217번입니다.
네네.
CZ번호로는 68번인데 이 CZ는 바로 체르니예요. 체르니도 스칼라티 번호를 정리한 적이
체르니
있습니다.
체르니 선생님 바쁜 분인데 또 여기 또 개입을 하셨네.
네, 그래서 음반을 봐도 K하고 L번호를 병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네. 우리가 이 커크 패트릭 넘버라든가 롱고라든가 예. 이 곡에 관해서는 이 넘버를 알아야 이 곡을 찾아 들을 수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같은 곡이
D장 조만 갖고는 어렵죠.
어렵죠. 왜냐하면 스칼라티는 건반소나타가 550곡이 넘거든요. 아, 그러니 G장조 D장 D장조 곡만 해도 아마 여러 곡이 있을 거예요.
네, 조금 번호가 있어야 되겠네요.
네, 이 곡을 피에르 앙타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도메니코 스칼라티의 건반 소나타 D장조 커크 패트릭 넘버는 119번입니다. 뭐 대표로 이것만 알기로 하죠.
네.
롱고도 있는데 예, 119 번호가 네,
최근에는
익숙하네요.
K번호를 많이 쓰죠.
네네. 피에르 앙타이의 합시코드 연주였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바로 네. 얘기할 때 되지 않았나요?
네. 우리가 흔히 듣는 작품 번호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중요한 번호라고 할 수 있는 게 바흐 네. 작품 번호와 모차르트 작품 번호인데요. 네. 바흐 작품 번호는 이제 흔히 BWV라고 쓰죠.
그게
독일말로 바흐 베르켄 베르사이크니스 바흐 작품 번호. 베르자이크니스
그 발음이 어려워요.
예, 발음이 어려운데 그냥 BWV라고 하죠. 뭐.
네.
네, 바흐 작품 번호.
방송하려면 좀 아는 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바흐 베르케.
예, 베르크사이크니스.
베르크자이크니스. 이게 그 제가 발음 기호를 찾아놓고도 못 읽었어요. 제가 제 노트를 피고 있거든요.
베어자이크니스.
베어자이히니스 이렇게 발음이 되는 베어자이히니스.
자히니스.
예. 자히니스. 예. BWV라고 오늘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작품 번호는 이제 바흐의 모든 작품을 총 정리한 번호입니다.
네네.
1950년에 이제 1판이 나왔어요.
예.
예.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몇 년 전에 한 10년 된 것 같은데 네. 10여 년 전에 2판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개정판이 나왔죠. 장르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번호입니다.
네.
그 바흐 작품은 19세기부터 재발견되면서 계속 이제 악보 출판이 되면서 정리가 되어 왔는데 그게 그것을 이제 집대성한 번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지금은 그 BWV가 확관 넘버
그렇죠. 거죠? 뭐 유일무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라이프치히의 그 바흐 아카이브를 비롯한 바흐의 저명한 연구자들이 모두 이 작품 번호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거의 공인된 번호라고 할 수 있겠죠.
BWV에 그러니까 예. 바흐 베르크 베르제크니스
예예의
B를 H로 바꾸면 핸델 작품 번호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럼 간단한데 발음은 어렵고 뜻은 간단하고
그 외에도 독일계 작곡가들은 사실 그런 식으로 작품 번호를 많이 만들죠.
네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가령 음악 학자들이 자기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지만 바흐 작품 번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의 공동의 작업이기도 하고 또 좀 더 권위가 있어 보이죠. 바흐 작품 번호라고 하니까
가끔 보면 예를 들면 1056번 예. 있고 1056번 R이 있고 그래요.
네.
그 R은 뭔가요?
R은 이제 그 편곡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곡을 바이올린 곡 작품 협주곡인데 건반 협주곡으로 만들었다든가.
아. 건반 협주곡을 오버에로 바꿨대든가.
네, 그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바흐의 건반 협주곡은 현재 건반 협주곡 악보만 남아 있는데 악보를 잘 살펴보면 아무리 봐도 이건 원곡은 오보에나 바이올린 협주곡일 것이다라고 추측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그럴 때 원곡을 복원하는 것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복원했기 때문에 기존 번호하고는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흐의 편곡은 아니군요.
바흐의 원곡으로 추정되는 걸 복원한 거죠.
다른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예. 바흐가 편곡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럴 경우에는 다시 1, 다시 2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것이 좀 더 보편적입니다.
네네. 자, 바흐의 곡은 한 곡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예, 바흐 작품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들려드릴 곡은 바흐 작품 번호 1127번. 좀 비범하죠.
네네.
1127번부터는 새로 발견되는 곡이나 현재 사라진 곡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 곡은 어떤 곡이에요?
1127번은 한 10여 년 전에 새로 발견된 곡이에요.
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만들어진 건 아니죠. 새로 나온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발견된
바흐가 바이마르 시절에 바이마르 공작 자기 이제 고용주죠. 고용주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만든 칸타타인데
네.
이 곡의 악보가 몇 년 전에 발견되어서 새로 1127번이라는 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바로 바흐의 소프라노 아리아 주님과 함께 모든 것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없이 알레스 미트 고트 운트 니손인 들려드릴게요. 소프라노 리라 랄손 그다음에 톤 코프만이 바로 그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함께 연주합니다.
예, 바흐의 소프라노 아리아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그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소프라노 리사 라르손의 음성과 톤 코프만이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뭐 작품 번호 얘기하면서 모차르트 얘기 안 하면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네. 모차르트 작품 번호 유명하죠.
네네.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많은 음악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작품 번호를 만들었습니다.
네네.
경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수많은 사람이 경쟁하다가 결국 쾌헬이라는 음악학자의 것이 가장 훌륭하다는
네네.
평가를 받고 이제 다른 것들은 다 탈락하고 현재는 쾌헬 번호만 쓰고 있습니다.
쾌헬 번호는 그 연대순이죠?
그렇습니다. 1862년에 나왔죠. 그런데 네네. 당시로서는 가장 훌륭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아, 좀 틀리다.
네네.
잘못됐다. 이런 수정의 요구가 이제 생겨나면서
네.
이 번호도 계속 수정이 되어서 지금 8판까지 수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쾌헬 번호는 사실 쾌헬의 초판 번호는 아니고
네네.
대개는 6판 번호를 따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6판 때 많은 수정이 이루어졌어요. 6판을 네네. 주도했던 사람이 알프레드 아인슈타인이라고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사촌인 아주 유명한 음악학자인데
네네.
그 사람이 주도해서 했던 그 6판을 지금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작품이 모차르트의 많이 들려드렸을 거예요. 호른 협주곡 1번 D장조인데 이 작품에는 예, 작품 번호가 아주 복잡한데요.
네.
본래 이 곡은 두 악장으로 이루어진 작품이에요. 그런데
네.
쾌헬 초판 때는 1악장, 2악장이 번호를 따로 받았습니다.
오,
그래서
그래요?
지금 써드린 대로 1악장이 412번이었고 2악장이 514번이었는데
네네.
옛날엔 그랬는데 쾌헬 6판에서는 이 곡을 386번으로 통합했어요.
못 갔군요.
네, 같은 곡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는 386B를 많이 쓰는데 예전 초판도 존중해서 간혹 가로 열고 두 개를 다 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복잡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냥 호른 협주가 1번 D장조 가운데 첫 번째 악장을 듣는 걸로 하죠.
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아주 쾌헬 번호에 따라 수많은 변천을 겪었던 작품 들려드리면서 끝낼까 합니다.
네, 알고 있으면 뭐 나쁠 건 없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CBS 음악 FM 강석우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두 시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호르협주거 1번 디장조 쾌란바는 386번에 B가 붙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악장 알레그로를 토이니 스판데어 츠바르트의 호른 연주고요.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옵니다.